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 이제 네 번째 성령의 은사 대한 말씀이에요. 옆 사람을 보시고요. 사람 한국 사람은 옆 사람 보라면 참 어려워해요. 옆 사람을 보시고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이런 설교는 참 설교하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주위에는 마음이 참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고 포용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걸 기도합니다. 좀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재능을 능가하는 인격을 좀 달라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고.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함께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내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하나님은 정말 가장 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대요. 은사에 대하여 바울이 잘 설명하다가 이 결론에 가서 이러이러한 은사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받겠느냐? 너희들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를 좀 믿은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얘기하세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는 것 때문에 서로 자기를 더 큰 사람으로 내세우는 다툼과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자신과 타인과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을 위해 주신 건데 서로 다투고 대립하고 분열을 초래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가장 큰 유익을 끼치는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세상적으로 번들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진짜 잘 산 건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받고 서로 다투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뚜렷하게 몇 가지를 뚜렷하게 얘기해요. 하나는요, 사랑만이 외적 은사를 내적 은사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적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은 나를 뽐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서 그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어 육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참다운 자유와 병마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꼭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사랑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 없이는 맺혀지지 않아요. 언제나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예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도 그렇잖아요. 흔들어 뭐 잎새기도 있고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꼭 맺으셔야 돼요. 그것이 자라는 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성령의 은사는요, 훈련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은 사랑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드러나고 평화로 드러나고 절제로 드러나고 온유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면 사랑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귀한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바울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이에요. 또한 사랑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찬송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새 에스겔 선지자 말씀을 쭉 보면서 저는 날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심판 말씀이잖아요, 요새요. 근데 사랑으로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그게 보여요. 에스겔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에스겔 선지자 네 아내를 갑자기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여주잖아요. 그 말씀 읽을 때 저는 막 가슴을 이렇게 쥐어뜯으면서 수요일 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마음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언제나 볼 때마다 사랑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전도를 그렇게 했어요. 여기 와봐라. 여기 와서 사랑을 봐라. 이게 초대교회 전도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가보면 진짜 사랑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목장들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또한 사랑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3장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가 발을 짚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은 사랑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은 그냥 사랑 이 단어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헬라어는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 개란 말이에요.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리아, 친구간의 사랑, 우정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스토르게, 가족간의 사랑, 혈육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이 세 사랑의 특징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한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아가페는 명사로서 사랑이고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동사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는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첫째는요,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기뻐하는 것이에요. 어디서든지 그를 생각만 하면 그냥 기뻐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기쁘다. 두 번째는요, 잘 되기를 진짜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잘 되기를 바라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를 위해 새벽에 교회에 나와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계속 대할 때 내 마음이 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결과와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는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소녀였었어요.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선생님 설리반이에요. 그녀는 헬런 켈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인식 능력과 표현 능력을 길러주기를 언제나 간절히 바랬어요. 근데 만질 수 있는 것은 만져보게 해서 가르쳐 주겠는데 추상적인 단어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데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어느 날 물어봤는데 뜻밖에도 헬런 켈러가 사랑이 뭔지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다시 물었더니 헬런 켈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이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저를 꼭 안아주신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설리반 선생은 자신이 시력을 상실하실 뻔했고 아주 약시였었어요. 그래서 잘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헬런 켈러를 보는 순간 너무나 불쌍하고 치근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이 아이가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꼭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끼어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세월이 한참 흘렀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처음 우리 집에 와서 꼭 끼어 안아준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대하면 사랑은 이처럼 헬런 켈러에게 일어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 뜻은요,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책가방을 다루는 마음과 모르는 아이의 책가방을 다루는 마음은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귀하게 다루게 돼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생각과 계획을 귀하게 여겨요. 그가 살아가는 방법과 행하는 일을 귀하게 여겨요. 사랑은 나와 다른 그의 생각이나 살아가는 방법과 그리고 나와 다른 그의 일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서로 다를 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자기의 학교에서 은퇴 예배를 드렸어요. 마지막 한 자기 이제 예배를 쭉 드리고 인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애가 제 가슴을 무지하게 뜨겁게 했어요. 이렇게 인사하시대요. 내가 여러분을 더욱 존중하지 못했고 더 잘 소통하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고, 나는 참 부족한 리더였다고 울면서 그 얘기하대요.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상대방을 더욱 존중하게 돼요. 사랑하면 상대방을 정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것. 세 가지 마음에 담으세요. 사랑은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 사랑은 뭐라고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사랑은 뭐라고요? 귀하게 여기는 것. 세 번째로 은사와 섬김은 사랑에 그래서 기초해야 된다고 고린도서 13장에 넘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이 없는 은사나 섬김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시끄럽기만 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은 섬김의 은사,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한 적선을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몸을 불사른다는 의미는 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생과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도요,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은사와 섬김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이 빠진 은사나 섬김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나 섬김에는 반드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은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나눴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이 아닌 파괴를 가져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결과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고 심지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예배 중에 방언을 말해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데 지장을 초래했어요.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은사 받은 누가 아팠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방언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둘째 형수가 안 믿었어요.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미친 것 같더라. 은사를 여러분 잘 사용해야 전도도 되는 것이에요. 사랑 없는 섬김도 인격을 손상시키고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파괴를 가져와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을 보면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은사가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보다 파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어요. 또 하나,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어도, 아무리 정성껏 섬겼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은사를 나누면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은사가 넘쳤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를 많이 했지만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기 위해서는 사랑에 기초한 은사의 사용과 섬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크리스천의 삶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연륜이 길면 길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까다로워지고 더 재미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사랑보다는 은사, 성경 지식, 봉사 등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연륜이 깊어질수록 성경이 많아질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봉사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사랑에 더 집중해서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봉사도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이제 사절부터 내려놓은 거잖아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 처음 읽을 때 저는 절망했어요. 애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냐. 애우지도 못하는데 다 애우세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여기다 써놓으셨을까? 먼저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은 평범한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뭐 다 주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큰 것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참된 사랑은 작은 것이에요. 별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을 더불어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실 추상적인 사랑은 쉬워요. 예를 들면 인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 쉽어요. 그러나 대상이 이건 추상적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대상은요, 매일매일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에요. 남편 사랑이가 제일 힘들어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이 말씀 토요일에 같이 나누거든요. 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사랑하는 거 설교 준비하다가 한 30분 일찍 가서 아, 오늘은 내 아내를 사랑해서 우리 온유와 우리 주애리를 내가 좀 모욕을 시켜줘야 되겠다. 우리 아내가 요새 힘들어가는 것도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나눴어요. 그건 설교보다 더 귀한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설교해야 되는 거라고. 다 바쁘죠? 여러분 남편들 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대하는 태도 행동은 무엇인가? 가족들, 직장 동료들, 목장 식구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일상생활에 대한 사람들에게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평범한 것이에요. 진짜 사랑하는지는 일상생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대지 않는 작은 일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면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과 내 목장 식구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쭉 7절까지 읽어보면 여기 열거된 미덕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반대가 자연스러워요. 그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금방 참지 못하고 한바탕 해버리고 또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불친절하고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건 자동으로 되고 또 성내고 원한을 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아내한테 조금만 못마땅하면 막 그냥 확 해붙이잖아요. 그냥 아주 자동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인간에게 자연스럽지 못한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말씀에 절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노력은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안 저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렇죠? 안 되잖아요, 잘. 여기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써놓은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말씀이 어느 날 확 왔어요. 내가 아까 고린도 13장 읽으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써 있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바되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자기 힘으로 사랑을 하려다가 결국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은요, 연민에서부터 시작돼요. 고린도 13장,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연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이 너무나 불쌍해서 사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죄 신음하는 인간이 너무너무 불쌍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연민에서부터 시작돼요.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참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 늙고 죽는다는 것만으로도 참 불쌍한 존재예요. 요양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평생 고생했는데 저렇게 치매가 걸려서 또 저렇게 남은 인생을 사시는구나.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저기 계실 때 이렇게 나올 때마다 많이 울었어요. 나이가 들어 주름살이 늘어나고 총기가 없어지고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면 연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평생 저렇게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하면서요, 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갈 인생인데 뭘 그렇게 안달하고 뭘 그렇게 걱정하고 뭘 그렇게 고민하며 살았나. 그 시신을 보는 순간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젊은 연예인들이 인기를 위하여 변덕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그들 속에서 영원히 인기 속에 살 것처럼 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걸린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치의 맛을 들여 거짓말하고 배신하는 정치인들, 기업의 총수가 되어 경쟁 상대에 언제 눌릴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모습들, 분노와 욕심과 열등감으로 악습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인생들이 불쌍한 것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은 불쌍한 존재가 됐어요.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기 전에 인간은 언제나 그래서 연민의 대상이에요. 이러한 연민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아가페 사랑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연민은요 상대방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해요. 저는 제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래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마음에 안 생겨요. 자꾸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아,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나 혼자 그렇게 한탄을 하고. 그래서 기도를 어느 날 바꿨어요.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상대방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라고요? 상대방을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상대방의 입장과 아픔과 반응을 이해시켜 주시겠어요. 그러면서요, 연민의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물론 기도하였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안 될 것이요, 해보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가 안 됐을 때는요,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기도가 되니까 알겠어요.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이 이해가 되고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고요,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힘듦과 어려움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렇구나, 이게 마음 깊이 이해가 돼요.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이면 사랑이 안 된다고. 그러면 꼭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거죠.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해야 돼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을 버리시고 여러분 정말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면 이제는 은사가 필요 없어져요. 모든 은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거죠. 오직 사랑만이 남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언젠가는 끝날 은사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결론적으로 준 거예요.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분명한 것, 사람은 가요. 사랑만 남아요.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아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주님이 누가복음 23장에 마지막 우리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해하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열심히 우리가 사랑을 연습해서 천국에 가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분 결단 묵상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